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상을 살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오니 이 무지한 자들을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며 강하여지며 그리하여 우리의 믿는 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받들어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의 첫 번째 부분의 결론이면서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부분은 이것이죠.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 12절, 13절로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두 번째 이어지는 주제는 대제사상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14절부터 해서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9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1장 12장은 믿음을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이 마지막 권면 및 인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주제가 이제 바뀌는 그 지점이 되겠죠. 히브리서 1장부터 해서 4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창조가 이 아들에게 돌려지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심으로써 이 아들에게 신성이 돌려집니다. 그리하여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경배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은 이제 혈과 육을 지닌 우리 피조물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모세와 아들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모세와 아들 둘 다 하나님께 신실하였는데 그 목적과 역할에서 달랐습니다. 모세의 목적은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드러날 내용을 위하여 모세는 신실함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섬겼는데 장래에 드러날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이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내용입니다. 그의 역할은 종이었다면 이제 이 마지막 날 아들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모세는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이 집의 상속자가 되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제사 제도와 율법들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이들, 예수님의 집이 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시편 95편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 지금 계속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쓰러져 갔던 그 과거 광야 세대를 불러와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 말씀을 계속 불러와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 말씀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4장 7절 말씀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 95편에서 오늘이라고 했던 그 날이 언제냐?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 날이 오늘이다. 그러면 그 날은 오늘이냐?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그 날이 바로 또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2절 말씀을 시작할 때 거기에는 사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아무도 저 불순종하는 자들처럼 되지 맙시다 라고 한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만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수많은 오늘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말하는 그 날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나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터넷을 켜면 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데이터와 자료로 축적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축적된 말씀, 보관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술력 때문에 수천 권, 수만 권, 수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이, 수많은 번역이, 수많은 사본들이 제 컴퓨터에도 있습니다. 수많은 경건서적이 제 아이패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한 분들의 강의와 설교가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근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듣지. 학교에서 제가 보는 현상들입니다. 수많은 자료를 축적하는 걸 다 봅니다. 다 축적합니다. 그러나 그건 축적된 것이지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베리 단편 소설집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차 시간표.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기차역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기차 시간표를 다 외웠거든요. 아, 저거 타면 몇 시에 어느 역에 도착해서 당신은 어디에 최종적인 종착역에 도착할 것입니다. 왜 기차를 탈까? 기차 탈 필요 없어. 나처럼 이거 다 외우면 되지. 기차를 타는 사람이 그거 알기 위해서 기차를 타나요? 바깥 풍경도 보고 함께 여행하는 사람과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기차를 타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나 자료 있어. 자료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구글에 물어보면 됩니다. 너무 유익합니다. 저도 검색하죠. 꼭 읽어봐. 읽을 필요, 근데 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나중에 읽지. 저장해 놓습니다. 여러분, 예. 뭐 지금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뭐 제 말씀 집중해서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시고, 예, 나중에 가서 클릭해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녹음도 되지 않던 시절,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귀하던 시절, 옆 인근 지역에서 무슨 부흥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였는데,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소술 같아요. 소술. 왜냐하면 며칠 동안 그걸 들어야 되니까. 뭐 소술 갖고 가고, 쌀 갖고 가고, 반찬 갖고 가고, 김치, 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밥을 해먹으면서 그렇게 그냥 자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죠. 예. 그 시간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며 감격하고 돌아와서 그걸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성경을 보고 들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 지금 안 들어도 되는 시대, 지금 들을 필요가 없는 시대, 딴 생각해도 됩니다. 아 이거 놓쳤네. 아 가서 내가 또 들으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 하시고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편 우리의 비참을 드러내고 우리의 오염과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참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드러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비참, 구원, 감사이듯이 오늘 말씀이 그래요. 비참을 드러내고, 우리의 비참을 드러내고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비참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엄중함을 12절, 13절 말씀에서 소개하면서 우리의 비참을 드러내고,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이 살아있다는 말씀, 가장 앞에 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말씀입니다. 이 활동하는 이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하고 예리합니다. 움직이면서 예리한 이 말씀이 움직이는데 칼에 비유합니다. 날이 한쪽에만 있는 칼이 아니라 양쪽에도 날이 있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날이 있는 나리선, 예리한 나리선 칼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서 살아 있어서 움직이면서 오는 것입니다. 칼이 한쪽에만 날이 있는 칼은 덜 위험하지만 양쪽에 날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또 예리하다. 그런 칼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손가락이 다 나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 최고의 장인이 만든 칼은 어떤가요? 날이 예리하게 서 있으면 거기 머리카락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카락이?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머리카락이. 예, 잘린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보다 예리한 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찌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찌를 때 찌르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와서 찌르며 우리의 관절을 찌르고 우리의 골수를 찌르며 그 구조를 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분류하고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품은 생각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그 처음과 끝과 우리 생각의 그 과정의 교묘함을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설가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러시아 소설을 많이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소설도 좋아하는 소설도 있지만 물론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소설가가 있고요. 또 톨스토이라는 소설가가 있죠. 두 사람이 뭐 필체가 완전히 다른데 톨스토이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감탄하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복잡한 심정과 그 욕망, 그러니까 그 고개를 하나 이렇게 돌릴 때에 또는 시선을 어디를 향할 때에 그 사람이 사람의 그 심정, 거기에 숨어 있는 심정과 그 욕망을 다 드러냅니다. 그 단어 한 단어 단어로 다 문장으로 참 감탄이 나옵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 감정들까지 그가 다 드러냅니다. 한 소설가가 아 이랬구나 맞아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하나를 다 드러냅니다.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갭니다. 우리 영혼의 움직임은 왜 관절과 골수를 말했을까? 제 생각에는 관절과 골수와 우리 영혼이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노가 일어나면요. 관절이 긴장합니다. 복수심이 들어오면요. 뼈에 사무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하나를 미세하게 감추이는 것 없이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이는 것 없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가 가진 그 의미, 우리의 시선 처리 하나가 가진 그 의도, 그 방향, 우리의 마음이 닿은 곳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합니다. 지은 것,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창조된 것 중에서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그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장 밝게 환하게 드러나고 발각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어두울 때 방 청소를 하면 그게 뭐 청소한 걸까요? 불을 켜게 되면 아유 이거 더럽네 바로 알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근데 그러나 방불보다 더 환한 게 햇빛입니다.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와 이렇게 더러웠나, 숨은 먼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먼지까지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투명하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들, 의도가 투명하게, 우리도 아 내가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했었구나라고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감출 수 있을까요?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투명하게 드러날 때 누가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은 노 속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신 분들은 혼과 영을 찌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압니다. 단순히 영혼의 떨림을 넘어서 온몸 전체가 떨리는 그 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발각되었을 때 아,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우리조차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분리해내시고 우리의 복잡한 그 의도들, 이런 의도 저런 의도를 다 분리해내시고 우리의 기억들, 우리조차 왜곡했던 그 기억들을 다 분리해내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숨기고 싶었던 것까지, 그래 우리 스스로 속여서 우리가 속였던 것까지, 우리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것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누가 설 수 있을까요? 누가 숨을 수 있을까요?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다 드러나고야 맙니다. 인간들은 마치 숨을 수 있는 것처럼 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 깊은 곳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이 없는 듯 삽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자신의 양심도 속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뱉어낸 모든 말과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그 의도까지 복잡한 생각들이 다 분리되어서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아,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방자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했구나. 반역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지적하실 때 누가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 표현으로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때 큰 산이, 큰 바위가 내 위에 떨어졌으면 가리워지기를 바라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발각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이 발각될 때 큰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밝히 드러날 때, 내밀한 것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것까지, 냄새나고 더러운 것까지, 끔찍한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끔찍한 수치와 죄책감과 눈물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야비한 사람이었구나. 추악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위선자가 있나. 그것이 다 자기를 향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악한 자요. 난 죄인이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독특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때 끔찍한 수치와 슬픔과 심령의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죄가 다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통과 함께 동시에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생명이 없는 이성의 논리로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 더욱 죄에 거하게 했구나, 그렇게 논리를 펴겠지만 이 구원은 영적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적 생명을 맛본 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품에 안겨 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는 안식에 들어온 자요. 그는 회개하는 자인데 그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특이하게도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죄를 깨닫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밝히 드러내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최종 결산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됩니까? 우리가 평생 보낸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 어리석은 생각들, 악한 말들, 우리의 그 생각과 의도, 부패한 생각과 그 부패한 의도들,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고 거기서 나온 생각과 말과 행동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면서 크신 하나님께서 뭐 이 정도야 참아주시겠지 하면서 넘어간 것들,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됩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하여 결산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신 대제사장. 대제사장인데 큰 자가 붙어 있고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때 그 구속사역의 완전함을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물에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는 그 피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기 16장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말하는데 또 출애굽기 28장에서도 말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속죄 제물을 다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흉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중보하기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물을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흉패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주제를 변환하여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고야 말 그것들 환하게 드러나고 밝혀지고 발각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이제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흉패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날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누가 감히 설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가 주시는 구원의 은택을 믿는 그 믿음을 어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주시는 그 은택을 우리가 붙잡고 참 안식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고 권하는데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 히브리서 쓰여질 때에 그들에게 하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그만큼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낼 순간들이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에휴, 뭘 여기서 믿는 티를 내. 그냥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가는 시대이죠. 다 똑같은 목표를 향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대인가요? 그러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의 신성을 언급한다면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우리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선, 이 지상 사역에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앞에 서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들고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미지와 함께 여러분 그 제사장 흉패에 있는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겪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고난이든, 우리는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실까? 내 어려움을 알까? 내가 당한 이 시험을 알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까? 그럴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정, 옛날 번역은 채울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단순한 이런 동정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고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고 그런데 그 법을 다 아시면서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방식으로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받을 처지가 아닌데 받는 것이죠. 은혜는 공로가 없는데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라는 것은 항상 때를 따라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게 지금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 은혜를 구하셔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잘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의 전체가 드러날 때, 투명하게 드러날 때 주여, 우리가 어찌 감히 설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주시고 이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으니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함에서 오는 놀라운 복과 기쁨들을, 즐거움을 맛보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